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과 구약 스가랴서입니다.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호숫가로 가서 앉으셨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둘레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사람들은 여전히 호숫가에 모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많은 것을 말씀해 주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그 가운데 드러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러자 새들이 와서 씨를 쪼아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흙이 별로 없는 돌밭에 떨어졌으나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돋았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해가 뜨자 곧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 그러나 가시덤불이 자라 올라 숨을 막아버렸다. 어떤 씨는 기름진 땅에 떨어졌다. 그랬더니 뿌린 씨에 100배, 60배 또는 30배 열매를 맺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 여쭈었다. 어찌하여 선생님께서는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하늘나라에 관한 비밀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저 사람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 이사야가 저 사람들을 두고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일을 보아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으며 눈은 아예 감아버렸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졌으니 복을 받았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선한 사람들이 지금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지금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지금부터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할 터이니 잘 들으라.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냉큼 가져가 버린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와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자마자 기쁘게 그 자리에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사람이 들은 말씀은 마음 깊이 뿌리내지 못하고 잠시 견딜 뿐이다. 말씀 때문에 힘든 일을 겪거나 박해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져 버린다. 또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는 한다. 그러나 온갖 근심,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한다. 기름진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사람은 100배, 60배 또는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예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밭주인의 원수가 와서 밀밭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버렸다. 그 뒤에 미리 자라 이삭이 폈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밭주인의 종들은 주인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인어른, 어른께서는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주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원수들이 한 짓이다. 종들이 물었다.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다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말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도 같이 뽑을까 걱정된다.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일꾼들한테 이렇게 이를 것이다. 가라지를 먼저 뽑아 묶어 태워버려라. 그러고 나서 밀을 거두어 내 곳간에 넣어라.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이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가지고 가서 뿌렸다.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서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면 어느 푸성기보다도 커져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다른 비유를 들려주셨다. 어떤 여자가 밀가루 서말에 누룩을 섞어 넣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 밀가루 반죽은 크게 부풀어 올랐다. 하늘나라는 이런 누룩과도 같다. 예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나는 비유를 들어 가르치리라. 나는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을 말하리라. 그 뒤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여쭈었다. 밀밭의 가라지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비유에서 좋은 씨를 심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다. 그리고 밭은 이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백성을 말하며 가라지는 악한 자의 백성을 말한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이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이 끝나는 날이며 추수꾼은 천사들을 말한다. 그러니 추수 때에 가라지를 뽑아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에 사람의 아들이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 천사들이 사람을 죄짓게 하는 모든 것과 악한 일을 한 자들을 모두 그의 나라에서 뽑아낼 것이다. 천사들은 이들을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불 속에 던져진 이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한편 선한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늘나라는 밭에 묻혀있는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모조리 팔아 그 밭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아름다운 진주를 찾는 장사꾼과 같다. 장사꾼은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면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것과 같다. 어부들은 그물이 가득 차면 그물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는다. 그런 다음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 통에 담고 나쁜 것은 던져버린다. 세상의 마지막 날에도 이러할 것이다. 그때에 천사가 와서 의로운 자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낼 것이다. 그런 다음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릴 것이다. 불 속에 던져진 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내가 한 말을 다 알아듣겠느냐? 제자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은 모든 율법 선생은 자기 집 곳간에서 낡은 보물은 물론 새 보물도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가셨다. 거기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이런 지혜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얻었을까?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저 사람의 어머니 이름은 마리아요. 그의 형제는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리고 저 사람의 누이들도 다 이 자리에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서 이 모든 것을 얻었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다른 곳에서는 존경을 받아도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예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기적을 많이 보여주시지 않았다.
속죄하여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스가랴서 제4장.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일곱 대롱에 연결된 등잔 일곱 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 나무 두 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그가 머릿돌을 떠서 내울 때 사람들은 그 돌을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하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수르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수르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이 일곱 눈은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나는 그 천사에게 물었다. 등잔대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는 무엇을 뜻합니까? 나는 또 그에게 물었다. 기름 담긴 그릇에서 등잔으로 금빛 기름을 스며들게 하는 금대롱 두 개가 있고 그 옆에 올리브나무 가지가 두 개 있는데 이 가지 두 개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나는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 천사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가지 두 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서 거룩히 구별하신 두 사람이라고 말해주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Here I raise my Ebenezer. Hither by thy help I've come, and I hope by thy good pleasure safely to arrive at home. Jesus sought me when a stranger, wandering from the fold of God. He to rescue me from danger interposed his gracious blood. Oh, to grace all greater debtor, daily uncommon strength to be. Let your goodness like a filter by my wandering heart to see. Prompt to wonder, Lord, I fail me. Prompt to love the God I love. Here's my heart, oh, take and seal it. Seal it from thy courts above. Amen.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저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저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지난 기간에도 여러 가지 유무형의 편지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SMS를 비롯하여 부고장, 청첩장, 개인, 청춘 남녀 간의 연애 편지, 합격 통지서, 공갈 협박 편지, 사람들은 편지로 인하여 웃고 편지로 인하여 울고 놀라고 한숨을 내쉽니다. 성경 속에서조차 여러 가지 유형의 편지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의 편지죠. 다윗이 우리아가 자기 의향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도록 하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직접 보냈던 것이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열왕기상 21장 8절에서 9절은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열왕기 하 19장 14절입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사도행전 15장 23절의 말씀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편지들이 악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쓴 편지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죽음을 기초로 한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죽음에서 시작되는 죽음의 종교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죄진 인간이 죽어야 믿을 수 있는 종교입니다. 내가 버리고게 살아있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자랑할 뿐입니다. 내가 죽고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편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 고백이 되어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인류를 위한 희생을 자랑할 수 있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내가 죽어야 바로 전달되는 편지가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로 쓰여질 수 없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연애 편지는 절대로 인류에 배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초청하는 편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오늘 3절인데 편지는 읽고 찢어버릴 알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이거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라는 죄짐을 지고 고난 인류를 부르시는 천국잔치의 혼인예식의 청첩장인 겁니다. 마치 부모도 없이 삼촌의 손에 자란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의 신부 초청에 임한 것과 같은 귀도의 신부로서의 초청인 겁니다. 찬송가 538장 1절에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너의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너의 구주를 영접하라는 사랑의 초청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사람이 알고 읽는 편지입니다.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죠.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했습니다. 귀도인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공제선상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무사람들의 시선은 언제나 귀도인들에게 박혀 있습니다. 로마의 박해하에서는 오히려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위기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고백했고 이를 본 사람들은 귀도인들은 어디서 저렇게 죽음을 이기는 용기가 나올까라는 의아심으로 오히려 귀도인이 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타콤에 숨어 있어도 먹을 것을 대주는 사람이 로마시에 많았고 이러한 역사로 귀도인들은 신앙을 지키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로마서 10장 9절 12절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라고 한 신앙의 표현은 대단히 어려웠을 것이고 이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취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핍박받을 각오로 무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증거하는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잃고 있을까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신비에 새겨진 편지입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5장 9절이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성령으로 전달되는 편지요. 성령으로 읽혀지는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6절 말씀 중심으로 살리는 소식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저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저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개역 개정판입니다. 편지는 여러 종이와 여러 펜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여러 형태의 마음판에 쓰여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살리기 위한 소식으로 사도들의 심령에 복음을 주셨고 선자들과 전도자를 통해서 역시 삶의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종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 종이를 보는 것보다 내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영어로 되는 것이고 복음을 먼저 기록한 우리 자신의 삶에 많이 좌우하게 된다는 겁니다. 살리는 복음을 죽이는 종교로 전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없지 않을 겁니다. 이왕에 우리 주위에 또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진데 우리 기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 역할을 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을 쫓아 사는 영의 사람으로부터 사람들은 구원의 복됨을 읽을 것이요 육의 복을 위한 종교 행위로 사는 사람에게서는 왜곡된 하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다는 입장에서 먼저 된 우리의 자세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북한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2023년 1월 1일부터 단파 방송을 시작한 이래 세계 여러 곳에서 저희 방송을 잘 수신하고 있다는 이메일이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는 러시아, 중국, 일본, 파키스탄, 미국, 심지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직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저희에게 연락할 방법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비록 여러분으로부터 아무 소식도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계속해서 이 방송을 여러분을 위해 송신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바치셨다는 뜻입니다. 이런 지도자나 왕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 이런 구원의 길,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면서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언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묶어서 읽으면서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가운데 19절 내용, 그러니까 형제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경우에 대해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법적인 다툼을 통해서도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도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참 난감하죠. 불편한 마음과 서먹한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18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네, 여기서 노엽게 한 형제는 내가 노엽게 한 형제, 그러니까 배반당하고 의가 상한 형제를 가리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족 전체를 형제 자매라고 여기고 그렇게 불렀으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잠언 18장의 이 말씀을 솔로몬이 집대성할 때에는 친족으로 범위를 좁혀서 이해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사는 입장에서 제가 더 주목하는 것은 육신의 친족보다 더 중요한 가족, 즉 지역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사이에서 이런 유형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사람 사이의 관계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태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책임을 따지고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은 나중 일입니다. 형제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주는 말은 이유와 경위가 어찌되었든 이미 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와 아주 가깝게 지내던 형제가, 자매가 지금 마음에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쪽이 100% 옳고 그 사람 쪽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냐? 지금은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나로 인해 상처받은 형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빨리 사과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당분간 서먹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예민한 상태라고 해서 형제자매 앞에서 마음대로 감정을 분출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용기를 내어 빨리 화해합시다. 화해의 원칙과 비결을 놓고 여러 학자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해법도 제시했지만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해가 질 때 오늘 하루 일과가 마무리됩니다. 늦기 전에 오늘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도록 합시다. 화가 난 마음,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고 화가 나게 한 일, 해가 지기 전에 용서를 구합시다. 이제 다시 잠언으로 돌아와서 18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내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기도하며 연구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말씀이 또 나왔습니다. 먼저 20절 상반절 내용부터 생각해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매로 표현했네요. 우리가 살면서 맺어가는 열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에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 18장 20절에서 말씀하는 열매는 좋은 열매, 적어도 나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열매로 보입니다. 이와 달리 18장 앞부분에서는 나쁜 언어 습관이라든가 입을 잘못 놀려서 생기는 부정적 결과 같은 것들을 경고한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먼저 2절에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라고 했고 6절과 7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절에서 보는 내용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배부르게 되는 경우입니다. 입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면 그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게 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비유적인 표현에서 배부름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생기는 만족감은 누가 느끼는 것일까요? 잠언 말씀이 시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말을 듣는 쪽인지 하는 쪽인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대조해 보면 잠언 18장 20절을 참으로 다양한 시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베이커 잠언 주석에서 잘 정리해 놓았기에 소개해 드립니다. 음식이 사람의 육체적 굶주림을 만족시키듯이 말 역시 사람의 지적인 굶주림과 영적인 굶주림을 만족시킨다. 이 절은 문자적으로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득을 주는 능력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시사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여기서 만족하는 사람이 좋은 충고를 받는 자인지 주는 자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네, 베이커 주석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설명을 했네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라는 단서를 달고 제시한 가능성,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득을 주는 능력은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시사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잠언 18장에서는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말을 경제적 유익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열매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선한 것, 아름다운 것, 유익한 것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상반절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말의 위험성과 중요성은 잠언에서 거듭 강조해온 주제입니다만 잠언 18장 21절 말씀은 정말 심각하고 포괄적이죠. 여기서 혀의 힘이라고 번역한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혀의 손입니다. 참으로 시적이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죠. 동양 고전을 읽다 보면 한문에 담긴 깊고 다양한 의미에 거듭해서 감탄하게 되는데 고대 히브리어에도 그와 비슷한 매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인생을 알려주는 탁월한 언어 같습니다. 어떤 것이 내 손 안에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우리들 각자는 자신의 혀를 마음대로 다루면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이 툭 튀어나와서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는 혀를 잘못 사용할 때 가져올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죽는 것, 그리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습니다. 혀는 나 자신을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삶을 죽음으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혀는 나를 살릴 수 있고 이웃의 삶에 힘을 불어넣으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할 수도 있습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은 얼핏 보면 의미가 명확히 와닿지 않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개역개정판 성경을 인쇄본으로 보면 혀를 쓰기라는 표현에서 쓰기에 해당하는 표현이 작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없는 단어인데 번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삽입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혀를 사랑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는 말과 사랑에 빠진 사람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혹시 개신교 신자가 자기 말에 도취되어 살면서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 싫어서 복음을 거부하신 적이 있다면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접어두고 성경에 계시된 복음의 참된 모습에만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이 열릴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를 지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제한된 육신을 입고 짧은 기간 이 땅 위에 살게 하시며 복음으로 불러주시는 데에는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크신 계획이 자리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알려주신 지식과 지혜의 분량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오니 오늘의 생계를 이어가기에 충분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본받아 먼저 용서하는 자로 살고자 하오니 저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중한 노력과 헌신이 모여 만들어지는 이 방송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방송이 힘있게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를 용서받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귀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